설교 본문 사사기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고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고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러기를 쉐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쉐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본웰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동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동경하면서 성도들은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한 반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 반증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동경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동경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어쩌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되었지 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성도들이 함께하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사기의 본문을 읽다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에 상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고과 분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맹렬한 노를 바라는 기도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잔인해 보이고 뭔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고 뭔가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말로 잔인한 것도 아니며 본문은 기도원이 인간적으로 교만하여서 한 행동도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적실합니다. 숫고과 번우엘이 배교한 백성이었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보지 않았고 이 전쟁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을 보았고 아직 미디안 손에 잡혀져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6절에 숫고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저 기드온의 군대에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원수를 자신의 손에서 파괴하지 않았으므로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드온의 군대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군대만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훼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작은 기드온의 군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미디안의 군대는 1만 5천 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비록 12만 명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1만 5천 명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기드온의 용사는 지친 가운데 300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쉐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쫓고 있는 이런 현장 앞에 있습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숫고과 번우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 빵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군대에 빵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이 거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는 가시관을 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게 될 때에 그 가시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 정말로 심판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야훼 하나님이 믿음 없는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의 배교. 둘째,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의 배교의 내용. 셋째,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의 배교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의 배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이 배교하였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배교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참된 구원을 가져오시는 야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어디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어디에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어느 구절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원이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다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는 기도원은 과격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상으로 그들을 심판하였고,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은 배교하였다라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기도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폭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이 정말로 배교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이 압제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야훼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할 그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원의 군대는 야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기도원의 군대를 대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숫꽃과 번우엘 사람들이 갓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제들은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동참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숫꽃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군대는 피곤하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 숫꽃 사람들아, 이 나의 군대에게 떡덩이를 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번우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군대의 피곤한 가운데 떡덩이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배교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는 암몬과 모압에 있는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너희에게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버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라함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빵과 물을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야훼의 총회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빵과 물을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빵과 물을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야 가운데 불러내었습니다. 그때 모압에 있는 사람들, 그때 암몬에 있는 사람들은, 암몬 자손들은 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그 백성들에게 물과 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강건하게 그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 총회에서 영원히 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절하는 이 일은 배교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지금 현재 살문나와 세바가 이끄는 그 군대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숫꼿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좀 빵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지금은 이제 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빵 주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빵을 주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배교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신자들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과 염소 즉 주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아니면 언약 바깥에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야훼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지 않는 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자매입니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배교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참 생명의 교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교회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과연 사망 안에 있는 배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배교한 자는 분명히 심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 숫꼿과 분우엘 사람들의 배교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숫꼿과 분우엘 사람이 기드온의 요구를 거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숫꼿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그가 숫꼿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꼿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론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비록 12만 명을 죽였지만 아직 미디안의 용사들은 1,500명이나 아마 15,000명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용사는 이제 고작 300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역을 맡기기 위하여 택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것이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하여 기도는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물을 마셨으니 빵을 달라고 숫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 숫고 사람들이 기드온 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했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마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승리해서 어떤 세바와 살문나의 어떤 엄지발가락을 꽂든지 아니면 어떤 힘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꺼내서 가져왔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기도는 너에게 지금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기도는 너가 세바와 살문나와의 전쟁, 즉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서 기도는 너가 나를 조롱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는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저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승리를 취할 수 없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숫고 사람들과 번우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9절에 기도원이 또 번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말은 지금 기도원의 군대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계속적인 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피곤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안전하게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300명의 용사는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이상 미디안의 군대는 기드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절대로 기드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숫고과 번우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한 피곤한 기드온의 군대들의 빵을 줘야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은 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너에게 정말로 그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차게 믿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듯이.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드컵 할 건데 월드컵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훨씬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이긴다고 출정식을 하고 가고 이긴다는 결과를 보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가봐야 못 이기는 거 왜 가냐고, 돈까지 써가면 왜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가대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 승리를 선포하셨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내가 구원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300명이 충분하다. 그래서 12만 명을 죽일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군을 통하여 거기에 임하심을 보여주고 그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끼리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들끼리 싸웠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전쟁하여 승리할 그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인간적인 행동도 아니며 또한 기드온의 어떤 과격한 행동도 아니고 권력 남용도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정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빵을 줘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버누엘과 숫고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기드온을 조롱한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배교이고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렇게 야훼는 끊임없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은 그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는 공생의 삶을 다 살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미래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배교한 백성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참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그때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 언약의 백성들 중에 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은 구원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사역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구원사역에 유대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 막았었습니다. 창기가 나오는 것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가 나오는 것 나오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가난한 소자들 다 막았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영벌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당신의 교회라는 장소 안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당신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드렸다고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회의의 장소에서 모였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것. 이것 외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 아닌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즉 신앙고백에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정당한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지역에 분명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참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구원사회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그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의 소자들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말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배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헐벗어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형제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참 배교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의 관심이 없다는 말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어쩌면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사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사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에 주님의 형제들은 그 교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갑니다. 셋째, 숫꽃과 번누엘 사람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숫꽃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이 기드온에게 들립니다.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희 살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신의 은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주어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가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 타작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 타작한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 영화를 볼 때 이런 영화 보신 일 있습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타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삼손이 돌리는 그 맷돌에 큰 돌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돌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타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찢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읽으니까 잘 느낌이 오지 않지요. 즉 당시의 곡식을 타작할 때 썰매나 바퀴 달린 마차를 이용하였는데 여기에 쇠조각이나 동조각이 달려있어서 곡식과 이삭, 나락을 잘라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때때로 타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그들이 철 타작하듯이 타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조롱하고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롱하였던 그 숫꼭과 번누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찢어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타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나안이 야훼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징계의 강야에서 저주의 단어인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시로 징계할 것이다. 가시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와 광야에서 자라는 그 가시와 은근키 그 은근키로 내가 너희를 징치하고 너희를 찢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가 늘려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가시로 엮은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조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찢어놓습니다. 타작하듯이 찢어버립니다. 정말로 엄청난 심판을 내려쏟고 있는 이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여룹바알인 기드온을 희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롱 앞에서 주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자, 가시로 찢겨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번누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번누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숫꼭 사람들은 77명의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그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누엘에는 망대를 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번누엘 사람들에게 망대를 흘어버리는 것입니까? 망대를 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게 지금 망대를 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번누엘에 있는 가앗 자손 이 사람들은 지금 요새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새된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나서 기드온이 너무 희롱당하니까 기분 나빠서 한번 저주를 선포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배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희롱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배교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타작하듯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봄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불러도 이미 문은 닫혀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며 그 구원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의 형제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형제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피곤하며 형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전쟁에 신앙의 전쟁에 따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너에게 빵을 주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의 빵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참 영생이 이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머무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멸시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빵을 달라고 할 때에 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달라라고 명령하며 요청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형제 중 소자를 바라봅니다. 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형제를 바라봅니다. 그 형제를 함께 도우라고 말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